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좀 짧게 해서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제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마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기쁨과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끊으시되 미래한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습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부흥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사야 9장 말씀을 조금 거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8절에 이는 한 아이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나 모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합창해서 나오는 그 예,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래지 오늘 영어로 부르려고 합니다. 자막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거 이제 디아크라시아스 한참 부르려고 하는데 방송이 준비되었으면 음악 보내주십시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합창단하고 따라서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이슬이 언두와 사리지리 온 언두와 산자이소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이 한국말 성경에는 기묘자라 하니까 예수님 기묘자라는 말도 좀 저희들이 어색하고요. 다음 모사라 하는 모사도 이제 좀 어색한데 영어에서는 좀 원더풀하고 그다음에 카운슬러 하니까 조금 이제 가까운데. 같이 불러보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자신도 저도 좀 이렇게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약간 더듬더듬했습니다. 그래도 이 가사가 굉장히 좋은 가사라는 건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가 그 예언한 예언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700년 전에 있다가 온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그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6장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런 말도 있고요.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죄를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오늘 부른 이 노래는 헨델이 오라토리오를 뭐 몇 곡이 정확히 모르지만 21일 만에 다 작곡을 했다고 막 세계 유명한 아주 그 단시간에 뭐 이렇게 할렐루야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작곡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그 부분에 이제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헨델은 이제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이제 곡을 붙여서 곡이 너무 아름답고 맑아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그라시아서 매년 그 이 노래를 합창 첫 곡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너무 가사가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앞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이 됐습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사라지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나라 6.25 사변에 제가 그때 있었고요. 파라과이 제가 전도하면 파라과이 그 역사를 전쟁사를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파라과이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 3개국을 상대로 싸웠는데 전부터 전쟁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에서 국민들이 우리가 한 명 남을 때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파라과이 남자의 70%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밤에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밤에 길을 걸어가면 여자들이 남자를 잡아 강간을 하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해 남자 여자가 남자를 강간 그래가지고 나라에 남자 씨가 말랐다고 그럽니다. 70% 주면 어린아이들 몇 명이 아들 남자가 없을 정도 그랬고 파라의 그 유명한 이가수 폭포를 뺏겼고요. 그 외에도 일본 전쟁사나 우리나라 전쟁사 이렇게 보면은 과격한 어떤 성품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피해가 많은 사람에게 그들이 많은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사야 이제 이사야 9장에서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풀의 숲같이 사라진다. 어떻게 전쟁이 끝날 수 있는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이 사라지고 피 묻은 복장이 풀의 숲에 사라진다면 이제 이상도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왜 전쟁이 끝날 수 있는가?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오늘 그 노래 부는 그 노래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우리 마음에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돼서 이상도 전쟁이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난 뒤에 700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에 과연 전쟁이 끝이 났는가? 전쟁이 없는가? 여전히 전쟁은 그때는 지금 더 이제 뭐 똑같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웅크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아이가 우리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기가 우리 집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 전쟁이 없는데 없다고 하는데 왜 전쟁이 계속되는가?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1962년도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 마음 안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른 사이에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 아, 내 마음에 전쟁이 끝이 났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아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99년도에 저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대전 한밭중앙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7층 건물에 돌을 붙이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2층 거기 이제 발판에 돌부에 발판이 올라갔다가 저는 제가 뛰어다니던 데인데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기어서 내려왔어요. 7층에 일하는 인부들을 쳐다볼 수 없어요. 가슴이 너무 떨려서요. 저는 그때 생각 내가 앞으로 말삼에 2, 3개월 더 살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게 99년 5월 달이었어요. 아, 내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인생 그때 거의 대부분 정리를 했어요. 난 그때 죽는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제 아들이 미국에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걸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99년 그게 5월 달이었고 99년 8월 달에 송원 솔밭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생각하면 오늘 제가 그 식당이 있는데도 주일학교까지 한 500m쯤 돼 그 길을 4번을 다녀갔어요. 왕복하면 500m 한 1km는 안 돼. 1km 거의 가까이 되는데 내가 오늘 4km 가까이를 걸었다. 내가 이 심장을 오늘 4km를 걸었구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4km 다는 안 돼도 모래밭을 내가 네 번을 다녀왔으니까 4km 가까이는 됐을 거예요. 그날 텐트에 누워 자면서 하나님 내 심장 다 고쳐주셨네요. 저는 그날 내 심장 다 고쳤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솔밭 안 논길로 조깅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심장도 안 왔어.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건 저게 참 많은 싸울 문제들이 있지만 한 번도 내가 싸운 게 주님이 계속 싸워주고 있는 걸 아는데 심장이란 병이 내 마음을 엄습해와서 내가 인생을 정리하고 있을 점인데 한 아기가 낳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에서 원더풀. 원더풀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보면 기묘자라 막 기가 막힌 분이다 하여튼 이런 뜻이죠. 놀라운 분이다. 제가 만난 그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예요. 수양을 마치고 제가 대전에 가 있으면서 우리 담당 바로 근방에 서대전 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앞에 솔밭에 손이 너무 이제 장송들이 있는데 그 아침에 제가 뛰기를 했어요. 한 바퀴 도는 300m인데 제가 600m를 뛰었어요. 두 바퀴를 도는데 옆구리가 아파 못 뛰겠더라. 하도 숨이 차고 결렸어요. 계속해서 뛰었어요. 600m 뛰다가 1km 뛰다가 2km, 3km, 4km, 5km. 제가 한 5km 정도 뛰니까 땀이 바삭바삭 나기 시작해요. 땀이 나면 너무 시원하고 재미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심장 약한 거 제가 싸운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분이다. 놀랍다. 원더풀.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대신해서 싸워줘서 그 병을 이기고 저는 어릴 때 몸이 좀 약했습니다. 키도 좀 작았고요.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때 심장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1966년도에 군대에서 유격훈련 가서 올빼미 제조를 했는데 심하게 하니까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심장이 나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그냥 며칠 쉬니까 괜찮았습니다. 나이가 50살이 되면서 심장 나쁜 게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오는데 난 심장병으로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1999년도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심장병과 싸워줬어요. 제가 99년 8월 달에 송어솔밭에서 심장이 나왔다는 걸 생각하고 조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의사 장로님들이 날 보고 조깅하지 마라 관절이 안 좋다고 나이 들면 조깅을 안 하고 이제 터미에서 좀 다른 운동 조금씩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전 15년 동안만큼 제가 건강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서울 오면 막 파김치가 되는데 제일 먼 코스가 파라과이에서 서울까지 오는 건데 파라과이에서 상파울로까지 4시간, 상파울로에서 LA까지 13시간, LA에서 서울까지 13시간, 30시간을 쉬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인천을 내렸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비행기를 타는데 왜 피곤하지? 콜라 마시고 영화 보고 자고 책 읽고 놀고 하는데 왜 피곤하지? 옛날 대전에서 차 몰고 대구 갔다 오면 제가 파김치가 되는데 서울서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부산서 예배 드리고 밤에 올라와도 아무렇지 않고 서울서 주일 예배 드리고 광주가 정 예배 드리고 그 밤에 올라와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래 살면 한 150살까지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지겹다 할 건데 아이고 박 목사님 사람 날 보고 시라 그래요. 제가 진짜 그 이름은 기묘하자 놀랍다. 놀랍다. 원더풀. 놀랍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제가 그때 죽어보면 돈이 뭐 몇천억이 있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가지고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이제 옛날에는 왕들이 있을 때 왕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설명해주고 의논해주고 하는 의논대. 여기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 카운셀러인데 이야기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모사. 가르쳐주는 모사. 여러분 저들이 일을 할 때만 항상 제가 옛날하고 달랐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모사가 돼서 1986년도 우리가 부산에서 무궁화회관에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예배당 건물 밖에서 외부에 건물을 얻어서 집회한 생전 처음이었는데 86년도 우리 교회 전국에 있는 사역자 수가 30명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부산 그 무궁화회관이 그때 한 1200석인가 되는지 한 그 정도 되는 건물인데 빌려서 처음으로 MBC 텔레비전에 광고도 하고 집회를 했어요. 거의 1200석이 거의 찼어요. 몇 자리 비고. 죄사함 그남 이민이라는 그 책, 그때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출판한 것인데 첫날째 제가 설교를 마치는데 죄사함 받기로 온 사람은 일어나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 두고는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난 것 같아요. 다 의자가 일어나니까 의자 저쪽에 두두두두둑 소리가 나는데 저는 막 심장이 멎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서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확실하게 내 마음에 죄가 있네. 죄사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남고 나머지 다 앉으세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앉았어요. 우리 전도자들이 한 사람이 20명씩, 15명씩 앉고 앉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 그때 너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두째 날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의논했어요. 이 사람 다 구원 받으면 어떡하지? 그때 부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얼른 동부산 교회하고 북부산 교회 예배당을 집회에 돈 사흘째 의논에게 계약을 했어요. 건물을 빌려가지고 집회 마치 교회 두 개를 세워서 이제 부산, 남부산, 동부산, 서부산, 북부산 그렇게 됐어요. 한 교회당 사람들이 지금 막 100여 명씩 왔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신학생들 구원을 받고 감격 진짜 놀랐고 그런 일 할 때마다 내가 항상 야 이거 어떡하지?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어떻게 하지? 아이와이퍼를 어떻게 하지? 월드캠프를 어떻게 하지? 굿뉴스코어를 어떻게 하지? 대전도 집회를 어떻게 하지? 제가 뭘 해보냐? 한 번도 경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사가 돼서 하나하나 이끌어주시는데 항상 저는 그랬어요. 시작할 땐 야 이거 너무 어떡하지? 힘들겠다. 마치고 나면 너무 어느롭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엔 아 이거 내가 왜 이런 일을 치고 이래 시작하지 어렵게 하지 내가 이래 안 하면 안 되나 막 그런 마음 참 많이 들었어요. 부산 문화회관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저 그때 이제 극동 방송에 방송을 할 때인데 저는 옛날부터 피난사님만 막 제가 방송에 나가면서 처음에 제가 극동방송에 방송을 하게 될 때가 제가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 CCC회관에서 수양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명함을 보내면서 극동방송의 편성국 직원이라고 그러면서 좀 만나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제가 말씀 전에 못 만났어요. 그분이 다시 저한테 나가면서 나중에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그분이 저희 교회 그때 어디냐면 삼성역 네거리였었는데 이분이 저희들 교회를 두 번 찾아서 저를 못 만났어요. 세 번째 제가 그분이 연락해서 왔는데 저한테 와서 방송해달라고 그래서 극동방송 수양회 때 제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 당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모르지만 그 문제 안 된다고 세상은 날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좋냐고 이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 그럼 목사님 설교 테이프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가서 들게 보이고 이 설교 방송 내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설교 테이프도 없어서 그때 녹음기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 하나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나환자촌에 대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왔는데 나환자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서울에 와요. 우리 집에 와요. 나환자들이 우리 집에 오니까 막 주변 사람 보니까 미안하니까 어둠컴컴 할 때 촥 들어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성경 공부 어둠컴컴 해서 싹 가고 그래요. 그날도 이제 밤새도록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목사님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좀 더 이따 가고 싶습니다. 그러라고.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교제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저 이 놀라운 복음을 방송에 한번 방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장로교회 목사인데 나완주 목사님 방송 좀 할 수 있냐? 아 오라고 가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분이 방송을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나 극동 방송에도 방송하게 해줘.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를 보고 기독교 방송 그 있는 그분 아 극동방송 편성 국장 내가 잘 안다고 전화해주고 그래 극동방 찾아갔어요. 국장님이 저를 마중 나왔는데 와서 누구 찾냐 묻길래 제가 전에 아는 직원 차로 왔다니 그러고 그 사람만 그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보니까 난 거예요. 그 직원이 뭐 국장님 바로 이분이 내가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게 됐어요.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몇 달 사이에 청취자 그 반응도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국 측에 저를 보고 아세아 방송을 옮겨가지고 아세아 방송에 그 기쁜 소식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30분짜리 기권 서기 시간이 15분짜리 있고 30분짜리, 30분짜리 제가 맡고 조영기 목사께서 15분짜리 맡고 방송이 들어갔어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당시 이제 청취자 반응도를 편지로 가지고 가늠하는데 제게 오는 편지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분짜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청취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박옥수 목사 뭐 이다이다 막 그래서 나가지고 결국 제가 방송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방송 지원들이 울었어요. 이런 말씀이 나가야 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극동방송에 이 박옥수 목사 계속 방송 우리 극동방송 시청 안 하, 청취 안 하겠다 막 그런 협박도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을 못하는데 책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가 책을 내야 하는데 출판사 그때는 없었어요. 출판 등록이 안 되는 그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 때니까요.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누가 아는 분이 출판하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분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 그분이 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출판해 달라고 제3 그동안 비밀, 그걸 이제 원고를 해. 그 당시 요즘 뭐 디스크에 그때 원고랑 이만한 보따리에, 다우다 보따리 한 보따리였어요. 김웅현 목사하고 갔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죄송한데요. 작년에 우리가 책을 출판에 안 팔려서 4천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을 출판하는 건 편집국장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편집국장이 딱 왔어요. 오더니 저를 보고 박 목사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 죄송한데 누군지 잘 기억 못하겠다. 제 박 목사님 집에 여러분 참석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책이 저절로 됐어요. 저도 그 책이 나오면서 저는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쓴 책 누가 읽겠나 싶었어요. 그 책이 처음에 제가 보통 이제 보통 뭐 1,000권, 3,000권인데 제가 10,000권을 신청했어요. 아, 10,000권 안 팔리면 어떡하냐고. 그 처음에 이제 그래 한 주에 8,000권을 초판을 출판했는데 일주일에 8,000권 다 매진돼 버렸어. 두 번째 다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재판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회사가 막 기성격 하도 압력을 받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응기법이 풀려서 우리도 출판 등록 그때부터 우리가 책을 출판할 수 있었어. 그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다.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받은 그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와. 그렇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다. 놀라운 분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어림이 있을 때마다 그분 우리의 모사예요. 우리의 카운셀러예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논의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 들을 때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뭐 착한 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사라는 말이 우리나라 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government라고 하는데 government는 뭐 정부, 정치적인 그걸 이제 government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산 그 보혈로 제사해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면 그가 정말 정사를 메었다. 그래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그 다스린 그 정사, 가버먼트 어깨에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정사를 메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다스림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신앙생활하고 안 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해요. 이번에 제가 개혁 침례교라는 데서 저는 한 번도 안 읽어보다가 이번에 한번 보니까 막 기가 막힐 거짓말로 가지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하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열심히 주님을 충성하고 섬기고 그렇게 돼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봅시다.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이제 매를 돌로 마주에 끌려가잖아. 그죠? 끌려가죠? 끌려가는데 가늠한 여자가 목이 말랐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물 한 마구 못 마시고 가면 안 됩니까? 그에게 할 수 있겠어요? 있겠습니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곧 죽을 건데, 물은 뭐 하시면 뭐, 아, 그렇겠지, 그죠? 죄송합니다. 화장실 잠 다녀오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냥 싸!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충성해야지. 내가 마음을 내 주를 섬겨야지. 그렇게 해서 절대 주님 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섬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욕구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 오늘 좀 자고 싶다. 금식하고 싶은 아이 오늘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주를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가늠한 여자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의로운 게 전혀 없어야 돼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 창세기 6장을 가르치면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악뿐이다는 이야기하잖아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악뿐이고 선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육신의 욕구를 자제하면서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 마음이 높아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제가 캐나다에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캐나다 피플 철치라고 토론토에 있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선교사를 430명을 보냈어요. 선교사를 430명 보냈는데 그게 한국 우리 이런 식으로 안 보내고 미국식 캐나다식은 선교사 보내면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요 경비행기 있고요 배터리 냉장고 있고 아프리카에 그렇게 미국 만들어 놓고 살아요. 캐나다 토론토 피플 철치가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참석했어요. 지나가다 피플 철치라고 돼 있길래 야 저기가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있던 그 교회 혹시 있는지 모른다 하고 제가 캐나다 집회하는데 교회를 빌려서 했어요. 그 교회인데 그건 주일날 예배된다. 주일날 오후에 하라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예배 시간 그 캐나다 피플 철치 갔어요. 영국의 아들 데리고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있던 그 교회 맞더라고요. 저 2층에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가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0분의 1을 해외 선교를 위해서 드립시다. 작정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이 여러 명이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10분의 1은 11조로 드리고 그 다음 10분의 1을 다시 선교비로 선교사본 선교비로 작전을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나간 뒤에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가 말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에 10분의 1을 드린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린 이후에 10분의 1을 드리기 전보다 어려웠던 사람이 있으면 헌금 안 해도 좋습니다. 그날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1을 다시 헌금으로 섬교비로 드린 뒤에 내가 더 어려워졌느냐 더 좋아졌느냐 그 자리에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가 11조만 드리고 선교비를 안 드렸을 때하고 11조 드리고 선교비를 드렸을 때하고 놀랍게도 온 성도들 가운데 다는 몇 명은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내가 11조대로 다시 10분의 1을 성경을 드린 뒤에 훨씬 더 삶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해외 성경의 10분의 2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원하는 작정하십시오. 이들이 그 중에서 막 많은 분들이 10분의 1로 11조를 드리고 다시 선교 10분의 2를 드렸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0분의 2를 드렸을 때하고 10분의 1을 드렸을 때하고 어느 때가 더 풍요로웠느냐?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 한국 사회는 좀 경제가 미국 좀 차이가 나지요. 미국엔 집을 사도 렌터를 사고 차를 사도 렌터를 사기 때문에 보통 미국에서 뭐 3,000불 수입을 한 달에 3,000불 우리나라 같으면 뭐 300만 원이죠. 미국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3,000불 가지고 살기가. 왜냐하면 집세 나가고 자동차 월부 나고 뭐 나가고 너무 나가고 나면 거의 나 뭐 100불 가지고 팔팔팔팔 떨어요. 미국 사람들. 그들이 10분의 1 드리고 20%를 하는 게 드리고 2년 지난 뒤에 보니까 자기들 옛날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삶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물질도 인색해지고 내 육신의 욕구를 위해 쓰는 건 자유롭게 쓰고 하나님한테 드릴 때 인색해지는데 이런 마음들이 자기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을 배우고 또 다음에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복음을 믿는 것도 스스로 복음을 깨달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도한 전도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전도자의 말씀을 전도자 시들하게 생각하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종의 말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종수 형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케냐에서 집회하다 실패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안중교회 교회는 이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몇 번을 상담을 했습니다. 윤종수 형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데 딕 선교사님이 와서 윤종수 형제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는 목사가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 티스는 같이 저희들 같이 성교했다 안 그랬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많이 변하셨어요. 우린 다 구원받고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윤종수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슨 이야기라도 듣질 않았습니다. 올 봄에는 윤종수 형제가 하는 교회 다 망했습니다. 케냐에서도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집트에서도 망하고 남아공에서 망하고 안중에 와서 다 망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윤 형제 자넨 사역 더 하면 안 되겠다. 자기 중앙 강하게 있습니다. 김동선 목사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기도원 와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재지 교회를 떠나가서 방을 하나 얻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방에 얻는 그날 자기 딸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고 아들은 유리에 찔려 유리가 안에 들어가 박혀버리고 자기는 뭐 쓰레기 꽂아 떨어져 허리를 다치고 마음이 다 낮아졌어요. 제가 불렀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윤종수 형제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도 하는 종, 자기도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말씀 들으면 나도 하나님 깨달으면 되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윤종수 형제 그건 잘못된 교리다. 딕슨 교수님 이야기해. 딕슨 교사님은 교회가 다 망했다. 샌 앤토니 교회도 성도 하나도 없고 실도 페이스미어 성도 혼자 있다. 혼자밖에 안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딕슨 교사님 말이야.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다 우깁니다. 진짜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종을 신뢰하지 않고 구원 안 만들어도 구원 안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딕슨 이야기, 윤용창 처음 이야기했어요. 딕슨의 교회 센 앤턴 다 망하고 성도 한 명도 없고 신규시 형제가 샌 앤토니오 딕슨 교회 한 달 동안 LA 비행기 타고 갔었는데요. 교회 대부분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안 나가기로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채찍을 가져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엄히 꾸짖으라 말하고 디모데오 너는 와라 가라 얘기했고 신앙에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양 떼고 목자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탄이 뭘 노리냐 하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흘러가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말이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난 성령의 인도 받는다 하며 나가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의 종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용납하며 주의 종을 불신하며 그 사람은 금방 삶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서 복음만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 할 수 있는 남 비난하고 헐뜯고 물어뜯는 일 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타락해도 아주 타락한데 그걸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어린애기로 왔는데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정사가 뭡니까? 정부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려면 교회 안에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도 잘 안 다스려지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욕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근신해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시간이 줄고 주를 위해 시간을 쓰게 되고 나를 위해 마음 쓰는 시간도 줄고 주를 위해 마음을 쓰게 되고 나를 위해 물질 쓰는 줄고 주를 위해 쓰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모든 문제를 관리해주고 맡아 주관해줍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정부가 아주 힘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경제 방법이 어떠냐면 개인은 절대 돈을 못 가지고 있게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과중하게 때려가지고 돈을 다 쓰고 소비하도록 만들고 정부가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그들은 믿습니다. 한국은 좀 제도가 달라서 정부는 딴 나라도 부자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한국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 100달러가 발발발발 뜨는데 100달러 한국도 한 10만 원 되는데 한국 사람 뭐 식사할 때부터 10만 턱턱 내놓고 몇 명 앉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믿는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은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52년 동안 예수님을 살아오면서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았던 때하고 예수님이 내가 내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살았을 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가정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손자들이나 교회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로 좋아지면서 옛날엔 가난하니까 어찌를 수 없이 내가 마음을 꺾고 줄이고 막 절제하고 겸손해지는데 남들이 고개 숙일 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육신의 욕구를 제어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믿음을 배우면서 내가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목사님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 더 가꾸니까 이러니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장로님에게 물어봐야겠다. 신앙에 앞선 분에게 물어봐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타락이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보다는 의견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 사람 그러면 자기 마음을 꺾을 줄 모르니까요. 자기 옳다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 교회를 탈선하고 이탈하고 죄 속에 빠지고 아까 그 가족들이 전부 멸망의 길로 가고 심지어는 최근에 기성 우리 교회 떠난 소위 목회자로 한 사람이 교회를 개혁한다고 해서 기성교회하고 손잡고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데 자기도 끌려가니까 자기 주장으로 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가족들 다 신앙 파산시키고 이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시고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전하고 성도는 종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믿음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 밀고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한마디 2장 9절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있습니다. 주관하는 일을 하는 이는 사람입니다. 이를 멸시하는 자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주 앞에서 저희를 그것을 해방하는 송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14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 자기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개인의 의견 따라 사는 그거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정사를 메웠다는 나를 다스리고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고 교회로부터 와야 하고 성령으로부터 와야 하고 종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똑같은 사실이라도 내가 보는 판단하고 영적인 차이에 따라 보는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고 많은 사람이 신앙의 파선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너무 교회를 대적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체면이 있어 못 돌아오는 겁니다. 이 교회 가봤다가 몇 달도 안 되니까 저 교회 갔다가 몇 달 안 되고. 이제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정말 무분별한 아무것도 자기 생각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려면 내 옳은 게 다 무너지고 말씀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악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가늠한 여자처럼 악뿐이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 되면 마음을 꺾을 수 있지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면 마음을 꺾지 못하고 내 주장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지켜가는 일을 위하여 성도들 개인 개인도 중요하지만 참된 인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인도자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아무라도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입에서 못 내야 그 내면 그 영혼 듣는 사람 영혼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설교도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런 일에서 본 직접 성경 말씀에 그 사람 죄를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해라. 뒤에서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2016년이 되면, 15년이 되면 작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물질도 드리고 또 복음도 위해 살고 나도 절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남은 노후나 자녀나 장래나 직장이나 근간 이 모든 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면 교회가 너무너무 복된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형제의 마음이 있는 교제합시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절대로 성경에는 장로에 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어느 시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걸 교회에 와서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그런데 한 두세 사람 더 데려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하지.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걸 들으면 그 다음부터 이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육신을 끌려가도 예수님께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 때 38년 된 자기 생각 따라갔으면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자기 생각을 꺾고 예수님 말씀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꺾을 줄 알고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국에 거듭난 복음적인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면이 있고 사역자를 실수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역자 날로 날로 새로워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가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잘못 저지르다가 그걸 깨닫고 능력 있는 일꾼을 쓰듯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14년 한 해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또 계속 변하고 있고 사모들도 변하고 있고 교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분별하게 그냥 쉽게 아무에게 받지 말고 쉽게 여러분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 속에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분은 정사를 매신 분에게 모든 걸 결정하는 그날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앞선 종의 인도를 받으면서 근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셔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제들은 주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평안한데 어떤 형제들은 주님 앞에 물질을 안 드려도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던 면에 이제 새해부터는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가하는 그 일을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셔서 은혜 입어서 우리가 복되게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살다가 우리 남은 가족들을 구원하고 주님 오실 때 주를 만나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만일에 여러분 그동안에 신앙이 파손돼서 세상 속에 빠져있다가 주님 오실 때 무슨 낯으로 주를 대하겠습니까? 네가 교회를 판단했냐? 네가 종을 비난했느냐? 무슨 마초로 주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그래서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 속에 이제 이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면 사랑하는 주님께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50년 지내오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있었지만 그때 주님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남은 며칠 동안 이런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 자신을 믿는 마음 말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그리고 말씀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